VOA 태기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항공 자유화 조약 파기안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항공 자유화 조약 파기안이 오늘 러시아 정부 법률 정보 공식 사이트에 게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항공 자유화 조약에는 30여 개 나라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가입국의 군사력 현황과 군사활동에 대한 국제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 상호 간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 정찰 비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하원은 지난달 19일 만장일치로 조약 파기안을 승인했고 이어 상원도 이달 2일 만장일치로 파기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항공 자유화 조약 탈퇴를 선언한 뒤 그해 11월 정식 탈퇴했고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 5월 세르게이 리아코프 러시아 외교 차관에게 조약 재가입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습니다. 미국에 이은 러시아의 탈퇴로 항공 자유화 조약 가입국은 32개국으로 줄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으며 중국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6일 미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에 대해 진상 규명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계적 대유행병을 예방하거나 최소한 그것을 완화시키는 데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아직 우리가 필요한 투명성과 국제조사관과 전문가의 접근 혹은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로 결국 중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심대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중국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라고 주장하려면 이런 사태의 재발을 확실히 막기 위해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11일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직 세계 지도자 100명이 빈곤국에 대한 백신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총리, 외교부 장관 등 세계 지도자 100명은 G7에 보낸 서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와 이것이 다시 전 세계적 위협으로 돌아온 것을 막기 위해 G7의 부유한 나라들이 백신 접종 비용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2020년에는 전 세계적 협력이 실패했지만 2021년에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저소득 국가들이 백신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G7과 G20 국가들의 자선 행위가 아니며 모든 나라들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G7과 정상회담에 초청된 다른 지도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맞서기 위해 2년에 걸쳐 연간 약 300억 달러를 지불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한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고든 브라운,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아프리카 전직 지도자 15명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법정 통화 입법화를 추진합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지난 5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2021 비트코인 회의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다음 주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켈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비공식 부문 경제를 재정적으로 포용하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또 디지털 금융기업인 스트라이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기술을 위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남부에서 오늘 급행열차 두 대가 충돌해 적어도 38명의 승객이 숨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파키스탄 남부 신두주 고트키 지구 다르키시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밀라트 급행열차가 먼저 탈선한 이후 시에드 급행열차가 이에 충돌했습니다. 현지 경찰서장은 20명가량의 승객이 아직 파손된 열차 안에 갇혀있다며 사망자와 부상자들을 꺼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군 당국은 사고 현장에 군의관과 구급차가 출동하고 헬기와 군 공병대도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에서 외출과 여행이 자유로워지면서 교통량도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코로나 봉쇄령으로 인해 도로가 한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그런데도 지난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예년보다 오히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최근 발표한 예비보고서에서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3만 8,7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전년보다 7% 증가한 수치로 지난 2007년 이후 최대 사망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문제는 운전 거리가 전해보다 13% 줄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요. 보고서는 이렇게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원인으로 운전자들의 부주의를 꼽았습니다. 한산한 도로를 달리는 운전자들이 속도를 더 내고 안전띠 착용은 소홀히 했고요. 약물이나 음주운전자는 더 늘었다는 겁니다. 자, 사망률이 늘어난 건 자동차 사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전년과 비교해 9% 늘었고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망한 경우도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보행자 사망자는 6,200여 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사망자가 줄어든 부분은 대형 트럭 운전자로 전년 대비 2% 감소세를 보였고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사망률도 지난해보다 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김현숙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 오늘은 아르테미스 약정에 관해 알아봅니다. 또 주간 프로그램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에서는 돼지고기 통조림이죠. 이 스팸에 식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요.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이 최근 들어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날씨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남도, 황해도, 함경남도, 남부는 아침까지 가끔 비가 오겠고요. 황해도와 함남남부는 오후에도 곳에 따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대부분 지역이 맑아지겠습니다. 자, 주요 도시의 기온 살펴보죠. 먼저 평양입니다. 아침 최저 18도로 시작해서 낮 최고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의주 최저 17도, 낮 최고 25도, 개성은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6도 예상됩니다. 자, 원산은 아침 16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23도까지 오르겠고요. 함흥은 아침 최저 15도에서 낮 최고 25도, 청진은 아침 최저 14도에서 낮 최고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 해상 기온 보겠습니다. 동해 북밭바다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겠고 오후에 맑아집니다. 서해 북밭바다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모두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이 타이완에 75만 회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미국 상원 의원들이 밝혔습니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논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코로나 백신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6일 미국 상원의원 3명이 타이완을 방문해서 미국 정부의 타이완 백신 지원 방침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의 태미 더거스 의원과 크리스토퍼 쿤스 의원, 공화당의 벤 설리번 의원은 이날 타이완 송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정부가 타이완에 75만 회분 백신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지난주에 백신 지원에 관한 세부 내용을 공개했는데 그 일환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 차원에서 8천만 회분에 달하는 백신을 다른 나라에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그 가운데 2,500만 분에 대한 세부 내용을 지난 3일에 공개했습니다. 더거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타이완이 미국의 초기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기자회견에서는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네, 더거스 의원은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지원과 파트너십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결코 당신들을 혼자 두지 않을 거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 또 미국은 타이완 주민들이 팬데믹 극복은 물론이고 그 너머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한 걸 갖도록 함께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타이완은 한때 이 코로나 방역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말부터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타이완 주민은 약 2,400만 명인데요. 존스홉킨스 대학교 발표 기준으로 7일 현재 누적 확진자는 12,300명, 사망자는 2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타이완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네, 6월 4일 기준으로요, 백신 접종률은 2.6%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100명당 약 3명도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타이완이 좀 백신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이 타이완의 백신 확보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타이완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미국 화이자사와 백신을 공동으로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수입 협상을 벌여왔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자국산 백신을 타이완에 기꺼이 제공할 용의가 있다면서 타이완의 노력을 방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타이완은 중국의 백신 지원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거부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중국 당국이 사람의 생명보다도 정치적인 목적을 우위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또 타이완 법도 중국이 만든 의약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 타이완에 대한 백신 지원을 약속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제 백신 공동 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거치지 않고 직접 타이완에 백신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의원들은 또 이번 지원은 타이완에 대한 감사 표시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타이완에 대한 감사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미국은 코로나 사태 초기에 하루 수만 명씩 감염되고 수천 명씩 사망하는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당시 타이완은 미국에 수백만 장의 마스크 또 의료기기 등을 지원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타이완으로부터의 사랑이라고 적힌 이 마스크를 쓰고 이번 백신 지원은 타이완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럼 미국이 지원하는 백신은 언제쯤 타이완에 도착합니까?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날짜나 백신 종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들 의원은 타이완에 약 3시간 정도 머물렀습니다.
예, 타이완 방문 일정이 매우 짧았네요.
네, 더거스, 큰스, 설리번 의원은 한국 방문길에 잠시 타이완을 방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의원은 5일과 6일 이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외교 국방장관 등 한국 고위 정부 관리들과 미한 동맹, 북한 문제, 코로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일정 중에 6일 오전 7시 30분에 타이완을 전격 방문해서 약 3시간 동안 머물고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럼 그 사이에 타이완 총통도 만났습니까?
네, 송산 공항 접견실에서 차잉원 총통과 만나서 백신 협력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타이완 총통실이 밝혔습니다. 차잉원 총통은 의원들이 바쁜 일정 가운데 타이완에 들른 건 타이완과 미국의 굳건한 우정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이날 의원들은 미 공군의 대형 전략 수송기인 C-17을 이용했는데요. 미 공군기가 타이완을 방문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로이터는 평가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의 지원에 타이완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우자오시아 타이완 외교부장이 공항에 나와서 의원들을 영접하고 함께 기자회견을 섰는데요. 타이완은 독재에 맞서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있다면서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나라들이 지지를 보여줘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네, 자, 우자오시아 부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우자오시아 부장은 지금 타이완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과 함께 중국의 방해라는 독특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정부는 중국의 방해를 이겨내고 백신을 구해서 사람들에게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하네요.
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는 거라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타이완과 공식적인 왕래를 즉각 중단해야 하고 타이완 분열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들이 중대한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G7 재무장관들이 지난 5일 영국 런던에서 대면 회의를 열고 글로벌 법인세율을 최저 15%로 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네, 자, 글로벌 법인세율이라는 게 뭔가요?
네, 쉽게 말해서 주식회사같이 법인 형태의 사업자에 각국이 매기고 있는 세금을 같은 비율로 통일해서 적용하자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왜 이 법인세율을 국제적으로 통일하려고 하는 겁니까?
네, 나라마다 법인세율이 다르다 보니까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나라에 본사를 두고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네. 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사정도 달라서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요.
네, 주요 7개국을 중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 국제사회가 이렇게 글로벌 법인세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한 게 2013년부터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입장차가 특히 커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미국 기업을 겨냥해서 디지털 소비세, 이른바 구글세를 신설했고요. 미국은 유럽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등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급속한 진전을 이룬 걸까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 논의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만 피해를 본다면서 관련 논의를 사실상 거부해 왔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 설정을 제안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네, 뭐 그러다가 8년 만에 합의를 본 거군요.
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는 게 중론입니다. 당장 다음 달에 있을 G20 재무장관 회의,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지지를 얻어야 하고요. 또 오는 10월에 있을 OECD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회의를 주재한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G7 재무장관의 합의는 단지 첫 단계일 뿐이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 하지만 일부 국가는 좀 반발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낮은 법인세율을 내세웠던 나라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아일랜드의 경우는 G7이 제시한 15%보다 낮은 12.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주요 국가들의 법인세는 현재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네, OECD 국가 중에서 법인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로 30%고요. 미국이 21%, 독일은 15.9% 정도입니다. 세계적인 조세 회피처로 알려진 스위스의 경우 8.5%입니다.
예. 자, 끝으로 미국의 반응 좀 살펴볼까요?
네, 합의를 끌어낸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이로써 법인세 바닥 경쟁을 끝내고 미국과 전 세계의 중산층, 노동자를 위한 공정성이 보장될 거라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미치 코넬 상원공화당 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는 미국 기업들의 손해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일본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일본 후생노동성이 4일 인구 동태에 관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가 약 84만 명으로 1899년 일본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 해 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2019년보다는 약 2.8% 하락했습니다. 2019년에는 약 86만 5천 명이 새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90만 명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뭐 그런데 일본의 신생아 수가 감소하는 건 사실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오랜 사회 현상입니다. 특히 5년 연속 신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더구나 일본 전문가들이 예상한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상했습니까?
많은 일본 전문가들은 신생아 수가 84만 명대로 진입하는 시기를 2023년으로 내다봤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3년이나 더 앞당겨서 지난해 84만 명대를 기록한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신생아 수가 급속히 줄어드는 그 이유는 뭘로 분석이 됐습니까?
네, 일본에서는 육아에 대한 부담감,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거나 미루는 사회 풍조가 심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신종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럼 지난해 결혼한 사람도 줄었습니까?
네, 지난해 혼인 신고 건수는 약 52만 5천 건으로 한 해 전보다 7만 건 정도 줄었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이래 가장 적은 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결혼을 늦게 하거나 결혼하는 사람이 줄게 되면 자연 인구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의 합계 출산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하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지난해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34로 전 세계에서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합니다.
예. 자, 그런데 한국도 이 합계 출산율이 낮은 편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8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서 맨 꼴찌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출산율이 가파르게 하락해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도 1980년대 말부터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는데요. 지난해 중국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약 1200만 명이었는데 이는 2016년 1800만 명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든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 당국이 최근에 중요한 출산 정책을 내놨죠.
네, 중국은 이른바 세자녀 정책을 최근에 도입했습니다. 인구대국인 중국은 30년 넘게 한자녀 정책을 시행하다가 2016년에 이를 폐지하고 부부당 2명까지 자녀를 낳도록 허용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달에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3명까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민주당의 중도 성향 조 맨친 상원의원이 선거개혁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또 필리버스터 폐지에도 반대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 주요 의제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 행사에 나서 국내외 현안에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난달 56만 개 가까운 새 일자리가 생기는 등 고용 지표들이 호조를 보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자,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이 선거개혁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고요?
네, 민주당 중진인 조 맨친 상원의원이 6일 선거개혁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선거개혁법안이 잘못된 입법이라고 보수 매체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강조했는데요. 이 지역구 신문인 찰스턴 가젯메일 기구에서도 같은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거개혁법안의 입법 성사가 불투명해졌다고 주요 언론이 평가하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의제에 한 방을 날렸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네, 자 우선 이 선거개혁법안이 뭔지부터 좀 짚어보죠.
네, 투표 접근성을 넓히는 내용을 연방규정으로 법제화하자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투표 과정을 쉽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요.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이 지난 3월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전국적인 자동 유권자 등록 체계를 확립하도록 했고요. 또 조기 투표와 사전 투표 등도 확대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예, 이제 관련 법안을 상원에서 처리할 차례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완강하게 반대하는 중인데요. 앞선 하원 표결에서 공화당은 반대쪽에 표를 몰아줬고요. 상원에서도 이 공화당은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공화당이 주정부를 이끄는 지역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 중인데요. 유권자 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조기 투표와 부재자 투표 자격 기준이나 운영 시간, 또 투표용지 수거함 숫자 등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화당은 투표 접근성을 축소하는 쪽으로 주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선거 부정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목적인데요. 조지아주와 플로리다주, 텍사스주를 비롯해서 최소한 14개 주에서 지금 이런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 이후에 공화당 측이 관련 주의회 입법에 본격 착수했던 건데요. 최근 속속 주지사들의 서명을 거쳐서 공식 법규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입법은 특히 투표장 접근이 어려운 흑인과 유색인종 미국인들을 불균형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민주당은 주장하는데요. 따라서 연방 차원의 선거 개혁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 이 문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투표권 제한 움직임에 맞서서 죽도록 싸우겠다고 지난 1일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정부 입법들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투표에 관한 신성한 권리가 전례 없는 강도로 공격받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연방정부와 의회가 여기에 조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노력을 이끄는 책임을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한테 맡겼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선거개혁 입법을 강조했는데 같은 민주당 소속인 맨친 상원의원이 이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대로 관련 법안을 민주당이 처리하면 우리를 계속 분열시킬 거라고 맨친 의원이 6일 폭스뉴스에 밝혔는데요. 투표권 보호에 관해 연방의회가 행동하려면 반드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길을 찾아낸 결과여야 한다고 찰스턴 가젯 메일 기고문에 이 맨친 의원이 적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출직 공직자로서 보호하겠다고 선서한 공화정을 파괴하고 분열을 심화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독자 처리하면 안 되고 공화당과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앞으로 2주 안에 관련 이 선거개혁 입법을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밝힌 상태인데요. 이에 맞서서 공화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법안 처리를 저지할 전망입니다. 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상원의원 전체 100명 중에 60명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요. 현재 민주공화 양당 의석수가 50대 50입니다. 그래서 맨친 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에서 11명을 끌어와야 되는 건데요. 사실상 좀 불가능한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이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은 뭡니까?
네, 필리버스터에 관한 규정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를 제한하거나 아예 없애자는 주장도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필리버스터가 악용되고 있다면서 제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필리버스터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맨친 의원은 여기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약화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투표하지는 않을 거라고 찰스턴 가젯 메일 기고문에 맨친 의원이 적었습니다.
예, 자, 이 필리버스터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필리버스터는 다수정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소수당에서 장시간 토론으로서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합법적인 수단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이 과거에는 단상 위에서 실제로 토론을 해야만 필리버스터가 인정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에 상원 규칙을 개정한 뒤로는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의사표명만으로 이 특정 법안 논의를 중단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 이전처럼 이 필리버스터를 어렵게 실제로 해야만 가능한 쪽으로 바꾸자고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무제한 토론이 끝나면 60명 이상 찬성 같은 필리버스터 해제 절차가 없어도 곧바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자,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의제에 이렇게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조 맨친 상원의원 어떤 인물입니까?
네, 미국 정계에서 대표적인 중도파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의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전에도 핵심 사안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상원에서 지금 의석이 동수인데 민주당 의원 두 명이 공화당 친구들한테 동조하는 투표를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지난 1일 털사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적했습니다. 그 두 명은 맨친 의원과 키어스턴 시네마 의원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맨친 의원이 앞서 다른 목소리를 낸 사례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대표적인 게 사회기관시설, 인프라 투자 사업에 관한 발언입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과 함께 민주당 소속 맨친 의원이 사업 규모가 너무 크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백악관 측이 1조 7천억 달러 규모로 규모를 줄여서 다시 제안했습니다. 또 재원 마련을 위해서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려다가 공화당과 맨친 의원의 반대로 그보다 낮은 선에서 타협안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 행사에 나섰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일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행사에 연사로 나섰습니다. 이 연설에서 국내외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밝혔는데요. 퇴임 4개월여 만에 사실상 정치 무대 전면에 복귀한 거라고 공영방송 NPR과 AP통신 등이 평가했습니다.
네, 자, 국내외 현안에 관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지난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내놨습니다. 2020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미국 역사에서 지금까지 가장 부패한 선거였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 측이 코로나 사태와 우편투표를 활용해 선거를 훔쳐갔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이런 행위는 세계적인 범죄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이 대거 선거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를 파괴하고 있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예, 자, 선거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건 자신이 선거에서 이겼다는 주장인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반응은 비판적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짓말을 공개석상에서 거듭했다고 주요 매체들이 지적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4일 페이스북이 자신의 계정 정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 맹비난했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나에게 투표한 미국인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페이스북의 조치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 정지를 최소한 2년 동안 이어가겠다고 닉 클렉 페이스북 부사장이 4일 발표했습니다. 이 페이스북을 비롯한 인터넷 사회 연결망 업체들은 허위 정보 유통과 폭력 선동 위험 사유로 올해 초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계정을 잇따라 정지시켰는데요. 이 페이스북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구성한 감독위원회가 지난달에 이런 조치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감독위원회의 판단을 페이스북 측이 이번에 받아들인 겁니다.
네, 자, 올해 초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인터넷 사회 연결망 계정 정지 조치를 한 겁니까?
네, 의사당 습격 사건 때문입니다. 지난 1월 6일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방의사당에 난입해서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한 사건인데요. 당시 회의 중이던 상하원 의원들이 대피하고 5명이 숨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계정들에 선거를 도둑맞았다라는 주장을 꾸준히 올렸고요. 1월 6일 워싱턴 DC에 모이자라고 지지자들에게 촉구했었습니다.
네. 자, 다시 트럼프 대통령 연설로 돌아와서요. 자, 5일 연설에서 이 대외 현안에 관해서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코로나 사태에 관한 중국의 책임론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중국 정부 실험실에서 기원했다는 점을 민주당과 전문가들도 인정했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미국과 세계가 중국 공산당에 배상을 요구할 때가 됐다면서 최소한 10조 달러를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이나 한반도와 관련한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으면서도 제 몫을 내지 않았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한국은 지금 부자 나라가 됐지만 군사적 보호에 대해 우리에 지불하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 미국은 매우 적대적인 국가,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고용 관련 경기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일자리는 크게 늘고 실업수당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동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미국 경제가 코로나 사태의 충격을 딛고 회복세를 완연히 다지고 있다고 주요 매체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미국 경제의 경기 체질 강화 신호가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지난달에 비농업 분야 일자리가 약 55만 9천 개 새로 생겼습니다. 지난 4일 노동부가 발표한 월간 고용 통계에 나타난 수치인데요. 실업률은 하락했습니다. 전달에 6.1%였던 실업률이 5.8%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게 기대만큼 좋은 성적인가요?
시장의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칩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67만 5천 개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거였는데요. 하지만 전달인 4월보다는 크게 늘었습니다. 4월에는 약 100만 개 새 일자리가 예상됐다가 27만 8천여 개에 머물렀는데요. 이후 한 달 만에 5월에 55만 9천 개 일자리가 추가가 됐으니까 4월보다는 2배 이상의 성적을 기록한 겁니다.
네, 한 달 동안 이렇게 상황이 개선된 동력이 뭘까요?
네, 요식업 고용 확대에 크게 힘입었습니다. 음식점과 주점, 그 밖에 식음료 제공 업종에서 18만 6천 개 일자리를 추가했는데요. 이런 업종들에 대한 지역 당국의 코로나 방역 관련 영업 제한 조치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종업원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밖에 서비스 관련 업종에서도 일자리가 많이 늘었는데요. 이 놀이공원과 도박업소 등을 포함하는 오락산업에서 5만 8천 개 일자리가 추가됐고요. 호텔업에서도 3만 5천 개 증가했습니다.
네, 자, 요식업과 서비스업 중에 이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분야는 어디입니까?
네, 교육계입니다. 교육계에서 약 14만 4천 개 일자리가 새로 생겼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공립학교 일자리가 10만 3천여 개, 그리고 사립학교 일자리가 4만 1천여 개 늘었습니다. 최근 미국 내 성인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또 12살 이상으로 접종 대상이 확대되면서 각 지역 교육 당국별로 대면 수업을 확대하고 있는 흐름에 따른 겁니다.
네, 자, 그럼 성적이 안 좋은 분야는 어디입니까?
일자리가 줄어든 분야도 있습니다. 건설업인데요. 전달과 비교해서 일자리가 2만여 개 없어졌습니다. 이 건설업종에서는 전달인 4월에도 일자리가 줄었었는데요. 앞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인프라 현대화 사업이 실현이 되면 이 건설업종에서도 상황이 개선될 걸로 업계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실업수당 청구 통계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일자리 통계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지난달 29일까지 한 주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38만 5천여 건으로 이 3일 공개된 노동부 집계에 나타났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작년 3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40만 건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전주 조정치보다도 2만여 건 줄었는데요.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실업수당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비용 등을 주정부가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겠다고 새로 신청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 고용시장 변화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지표가 되는데요.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주요 요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매주 이걸 노동부가 발표할 때마다 시장과 언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국에서 실업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네, 자, 이런 지표들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예, 많이 개선이 됐지만 아직은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과 차이가 큽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 21만여 건에서 22만 건 정도에 머물렀었는데요. 현재 38만 5천여 건이니까 앞으로 한 16만 건 이상 더 떨어져야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일자리 수치도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 사태 직전인 작년 2월과 비교하면 아직 미국에서 여전히 760만 개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럼 고용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걸리겠군요.
그렇습니다. 한 달에 60만 개씩 새 일자리를 추가해도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상황인데요. 집단 면역을 달성하도록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70% 이상 끌어올리는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에 따라 고용시장 정상화로 가는 시간이 줄어들 수도 또 늘어날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런 지표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일자리 관련 통계와 각종 경제 수치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할 거라고 지난달 27일 경제 관련 현안에 관해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했는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장으로 돌아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한국이 최근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10번째 아르테미스 약정 참여국이 됐는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이 아르테미스 약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르테미스 약정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미국이 평화적 목적의 달, 화성, 해성, 소행성 탐사 및 이용에 관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국들이 지켜야 할 원칙을 규정한 것입니다.
South Korea has taken one step closer to the moon by joining NASA's Artemis Accords.
미국과 캐나다, 일본, 영국, 이탈리아, 호주, 룩셈부르크,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등 8개 나라가 먼저 지난 2020년 10월 이 약정에 서명했고 이후 우크라이나가 추가로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한국과 뉴질랜드가 추가됨으로써 약정 참여국은 현재 11개 나라가 됐습니다. 아르테미스 약정의 기반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2024년까지 달에 다시 사람을 보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우주 계획입니다. 나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여성 우주인을 달 표면에 보내고 뒤이어 남성 우주인도 달에 착륙시킬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달 탐사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나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한 달 탐사를 발판으로 화성을 포함한 심우주 탐사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50 years ago we pioneered the path to the moon. The trail we blazed cut through the fictions of science.
나사는 아르테미스 약정 홈페이지에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원칙이라는 문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정에 참여하는 나라들을 나사의 파트너로 규정하고 이들이 공유해야 할 원칙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우주 공간의 평화적 활용, 응급 상황 시 상호 구조, 우주 자원 활용, 그리고 상호 갈등 방지 등 모두 10가지입니다. 나사는 이 원칙들이 지난 1967년에 발효된 UN 우주 조약을 근거로 삼는다고 설명합니다.
The Artemis program itself will be the broadest and most diverse international.
하지만 아르테미스 약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약정이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우주연합체이기 때문에 또 다른 우주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아르테미스 연합체와 독자적으로 우주 탐사 계획을 진행하는 중국, 러시아와의 대결 구도가 굳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르테미스 약정이 우주 자원 활용에 관한 국제 조약 위반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1979년에 비준된 UN 달 조약은 달을 포함한 외계 행성 자원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약정은 우주 자원에 대해 우주 조약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우주 자원을 추출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아르테미스 약정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요즘 스팸이라고 하면 수신자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무작위로 발송되는 광고성 이메일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스팸은 원래 미국 식품회사가 만든 돼지고기 통조림으로 40여 개국에서 사랑받는 미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입니다. 스팸은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서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요즘은 미국 내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통해 스팸이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식지 않는 스팸의 인기. 아시아 이민자들의 집을 방문하면 주방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팸일 겁니다. 다진 고기를 양념해 단단하게 뭉친 통조림 고기로 이런 고기를 대표하는 상표가 스팸이죠. 스팸은 돼지고기를 주재료로 많이 쓰는 아시아 국가들에서 특히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I thought spam is Korean-made product.
한국계 이민자로 미서부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티머시 홍 씨는 어릴 때 스팸이 한국 제품인지 알았다고 했는데요. 미국 다음으로 스팸이 가장 잘 팔리는 나라가 바로 한국일 만큼 한국인들은 스팸을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 도시락 반찬으로 자주 스팸을 먹었다는 티머시 씨는 할아버지로부터 스팸 사랑이 시작됐다고 했는데요.
He used to work with the United States Army and he got some, you know.
한국 전쟁 당시 할아버지가 미군들을 위해 일하다 보니 스팸을 구해와 가족들에게 먹였다는 겁니다. 한국 전쟁 당시 스팸을 활용해 만든 요리가 부대찌개인데요. 티머시 씨는 이곳 LA에서 한국을 추억하며 부대찌개를 끓여 먹는다고 했습니다. 스팸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한 건 2차 세계대전으로 당시 미군은 무려 4,500만 킬로그램에 달하는 스팸을 연합군에 공수했다고 하네요.
It was, you know, vacuum sealed in that can. That's how it expanded around the world to our allied.
스팸 제조사인 호메식품의 제이니 다이크스 씨는 스팸이 진공 포장 통조림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 연합군들과 미군들에게 공수될 수 있었고 또 이들이 현지 주민들과 스팸을 나눠 먹으면서 스팸이 널리 알려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팸을 접하게 된 세계인들은 자국 음식 문화에 담아내기 시작했는데요. 8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스팸의 인기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020년 스팸은 미국에서 6년 연속으로 최다 판매를 경신했는데요. 스팸이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배경에는 아시아 태평양계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LA에서 하와이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루츠 하와이안 카페에서 스팸이 요리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가게는 스팸을 활용한 요리가 두 가지였지만 고객들의 요청이 뒤따르면서 현재 14가지 종류의 스팸 요리를 맛볼 수 있다고 하네요.
We started up by just going to a local store, just give me like five cans a week.
가게 주인인 폴 와바 씨는 처음 가게를 시작할 때만 해도 동네 식료품점에서 일주일에 스팸 5캔 정도를 사와 요리하는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스팸 구입량이 본인의 차에 실어올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는데요. 한 달에 스팸 100상자는 좋게 쓴다고 했습니다. 캔 개수로 따지면 무려 2,400개에 달하죠.
So we get a lot of Hispanic people here who likes that.
폴 씨는 이 지역에 중남미계 이민자들이 많다 보니 스팸을 넣은 브리토나 타코 같은 멕시코 음식도 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스팸은 발전을 거듭했고요. 현재 호메일사는 11가지 종류의 스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스팸은 이제 채식주의자들의 식탁에까지 오르고 있는데요. 식물성 돈육 기업인 옴니푸드는 돼지고기가 아닌 식물성 재료로만 가지고 스팸의 맛과 모양을 재현한 옴니포크를 내놓았습니다. LA에서 중국식 페루 음식을 파는 식당 칠파의 요리사 존 리우 씨도 바로 이 옴니포크를 활용해 채식주의자들에게 스팸의 맛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It's already pre-cut and you cook it. It has to stay frozen.
식물성 스팸은 미리 잘려 있고 얼려 놓은 상태라 꼭 요리해서 먹어야 하지만 맛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리우 씨와 부인 역시 타이완과 홍콩에서 온 부모님들을 통해 스팸을 알게 됐다고 했는데요.
other parts of my family are vegan, so clearly now they get to enjoy this.
준 씨는 가족 중에 고기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들이 있지만 이들 가족도 이제는 식물성 스팸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탄생해 세계로 전파됐던 스팸. 하지만 이제는 아시아 태평양 이민자들을 통해 미국 본토에서 더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활기를 되찾은 뉴욕.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은 늘 많은 사람으로 붐비며 잠들지 않는 도시로 불립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지난 14개월 동안은 마치 잠을 자듯 조용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에서 코로나 감염증 발병과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이 뉴욕이었죠. 하지만 이제 각종 코로나 방역 조처가 해제되면서 잠들었던 뉴욕이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식당과 술집에 걸렸던 제한이 모두 해제되면서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한 겁니다.
We got hit pretty hard during the pandemic, so it's great to see everyone's out.
금요일 저녁 식당에 찾은 크리스티나 엘버트 씨는 팬데믹 여파가 컸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다시 밖에 나와 식사를 즐기며 좋은 시간을 갖는 걸 보게 되어 기쁘다고 했습니다.
It was a ghost town. And to see New York City come back to life.
크리스티나 씨는 1년 전 뉴욕으로 이사했을 당시엔 마치 유령 도시 같았다며 뉴욕이 되살아나고 있는 모습에 흥분된다고 했습니다. 뉴욕 시민 가운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비율은 41%를 상회하는데요. 식당에서 식사를 즐기는 데니얼 에어시아 씨는 따라서 여전히 조심하는 부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The beauty of New York is like we still wearing masks when it's necessary.
필요하다면 마스크를 아직 쓴다며 이것이 바로 뉴욕이 멋진 이유라고 했는데요. 자유를 즐기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위해 신경 쓰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Starting to feel a little bit more normal. So we're happy to see that.
올스타스 식당을 운영하는 자닐다 로사리오 씨는 이제 좀 더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외롭게 홀로 있던 데서 이제는 거실에 가족들이 모여있는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필리핀 식당을 운영하는 안톤 데리 씨는 뉴욕의 재개방을 누구보다 반겼는데요.
We opened up a week before the lockdown in 2020.
가게 문을 연 지 한 달도 안 돼 코로나 사태가 터져 가게 문을 닫아야 했지만 지금은 금요일 저녁 같은 경우 손님들이 줄을 서서 한 시간 정도 기다려야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I got a full table right here. I got line outside the door. People walking by.
안톤 씨는 식당 내부는 손님으로 가득 찼고 식당 밖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또 사람들이 마음껏 거리를 활보하는 등 뉴욕의 에너지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쿠바 식당인 관타나메라를 운영하는 마리오 자라테 씨 역시 손님들과 쿠바 음악으로 다시 식당 안이 가득 찬 모습에 감격했는데요.
I never doubted that New York will come back. New York going to rebound.
마리오 씨는 뉴욕이 다시 제 모습을 찾을 거라는 걸 의심해 본 적이 없다며 뉴욕은 다시 일어설 것이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은 곳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팬데믹으로 1년 넘게 집에만 있어야 했던 뉴욕 시민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다시 뉴욕의 식당과 거리를 가득 채우며 뉴욕은 잠들지 않는 도시라는 걸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My name is Evelyn. 영화를 통해 구어적 표현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6년 영화 나는 부정한다, Denial 함께 보면서 표현 배워볼게요.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 이런 대학살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데이비드. 평생 유대인의 역사를 연구해온 데보라 교수. 어느 날 갑자기 데보라가 가르치는 역사학 수업에 찾아와 유대인 대학살의 증거를 내라며 데이비드는 데보라를 공격하는데요. 장면의 대화 함께 들어보시면서 오늘의 표현 Get yourself lawyered up 들어보겠습니다.
And I've got $1,000 to give anyone who can show me a document to prove for Holocaust.
I will not debate you, not here, not now, not ever.
Because you're gone. Well,
what did you say about him?
I think I called him a liar and a falsifier of history.
You better get yourself lawyered up.
You better get yourself lawyered up. Get yourself lawyered up. 오늘의 표현입니다. Lawyer up. Lawyer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 변호사죠. 그럼 lawyer up 하면 어떤 뜻이 있을까요? Lawyer up means find a lawyer to represent you. Lawyer up 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다, 변호사를 선임해라. 즉, 법적 공방을 앞둔 것 같은 사람에게 충고로 쓰이는 말입니다. Lawyer up. He's lawyering up to protect himself.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중이야. Get yourself lawyered up.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해. 데이비드는 언쟁을 하던 중 트집을 잡으며 데보라가 오히려 자신을 모욕했다며 그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합니다. 법정 싸움은 데보라가 홀로코스트가 정말 일어난 일이었다는 증거까지 대야 하는 불리한 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오늘의 표현, get yourself lawyered up.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And I've got $1,000 to give anyone who can show me a document to prove for Holocaust.
I will not debate you, not here, not now, not
ever. Because you're gone. Well,
what did you say about him?
I think I called him a liar and a falsifier of history.
You better get yourself lawyered up.
오늘의 표현은 lawyer up이었습니다.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재밌는 표현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